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희년을 상상해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복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했거든요.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가나안 문화에 그냥 젖어들어서 살면 안 되고 이렇게 구별된 삶.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시내산 아래에서 1년 이상 머물게 하면서 어떻게 애굽이랑 어떻게 가나안이랑 구별된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배워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건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건지 어떻게 이를테면 우리 시대와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도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자기 소원이나 이루려고 기도해서 자기 소원이나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내려고 하시는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읽고 배워가지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이 이제 레위기 25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25장은요 사실 조금 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은 오늘은 22절까지만 이제 묵상하게 해놓았는데 25장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요 전부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7절까지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의 전체 주제는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 희년이요 성경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기가 바로 그 은혜에 의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희년이 중요하고 또 레위기가 27장인데요 25장이 희년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저주에 대한 경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27장은요 조금 부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25장이요 레위기 전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 25장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설교 시간에 희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희년이 성경에서 엄청 중요한 거다. 레위기에서도 엄청 중요한 거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열심을 내가지고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희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많아요. 저자가 많은데 이 10명쯤 되는 저자들이 한 주제씩 쓴 책을 모아놓은 건데요. 이게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 관심 있는 분은 희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은 좀 두껍고 길거든요. 많아요 논문이.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 있는데 여기 보면 9장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이 책도 좀 두껍기는 해요. 그런데 희년에 대해서만 알려면 이 책의 9장에 희년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모델 해가지고 희년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이 책이요 엄청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밑에 부제가 있지만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라.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뭔지 하는 것을 이게 선교하니까 사람들이 이 책이 선교에 대한 책인 줄 아는데 사실 온 세상을 온 인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장엄하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 생각에는 관심 있는 분들은 저런 책을 읽고 좀 책 모임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하여튼 9장이 희년에 대한 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희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들은 저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 시간에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뭐 충분히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좀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이 본문 설교를 해야 돼요.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하고 계시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고 계세요.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아직 광야 여행 중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땅을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 여행 중이고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거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묵상할 때도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런데 맹세로 약속하셨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맹세하셨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로 약속하셔가지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여행 중에 시내산 나라에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면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켜야 돼 말씀하시는 이유는 땅을 차지할 거다, 이거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부도나지,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광야 여행 중인데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 거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이 땅을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델처럼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안식년이라는 거죠. 안식년이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이게 6년 동안만 농사 짓고 7년째는 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래서 일곱째 해는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해라. 이거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그리고 이거를요, 2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안식, 3절에서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해요. 이거는요, 일종의 휴경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밭을 계속 농사 지으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이 감소해요. 이게 지력이 쇠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요, 휴경이 중요했어요. 요즘은 휴경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비료가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비료를 막 쏟아부어서 이제 이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대 사회의 휴경 원리인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안식년은 단순한 휴경 원리를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것, 강조하는 것이요, 이게 땅의 안식이거든요. 땅을 왜 안식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 자기 앞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자기 앞가림만 해서는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돌아봐야 되고, 안식년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 환경, 땅 이것도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을 너무 지나치게 착취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을 무너뜨리게 되면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어디는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물고 어디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홍수가 나고, 심지어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런 거, 코로나 생기는 이유,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생태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쉬 끝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끝나면 더 무서운 놈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을 너무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환경과 생태 위기의 관점에서 요거를 잘 읽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먹을 수 없는 짐승에 접촉된다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은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먹으면 그게 부정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먹을 수 없는 짐승의 죽음에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은요 잡아먹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먹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날까요? 보호가 돼요. 보호가. 먹을 수도 없고 죽음에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환경을 파괴하지 마 이러면 무슨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사람들이. 3500년 전에 생태적인 위기가 몰려올 수 있으니까 자연을 보호해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3500년 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먹으면 안 되고 죽음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레위기 11장 잘 읽어보세요. 그거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이 생물 뭐 이런 거 공부하다가 보면 먹이 사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먹이 피라미드 이런 거 있어요. 다 포식자들이에요. 이게 초식 동물 생산자 이런 거는 먹어도 되는 거, 되고요. 포식자 눈에 띄는 대로 잡아먹으면 숲에 맹수가 없으면요 자연이 다 무너지네요.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 죽음에 접촉하지 마 이거를 말씀에 잘 순종하면요 이게 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3500년 전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레위기법을 잘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안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복하고 네가 풍요롭게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를테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요새 동안만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해야 되지만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나 아니 14절 앞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네가 쉬는 만큼 네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낙이 가축 심지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다 쉬게 하는데 너만큼 쉬게 해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살려면 남을 부려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노예는요 잘 부려먹을수록 더 많이 부려먹을수록 주인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안 되는 거야. 요새 동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노동금지거든요. 노동금지. 너도 일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일시키면 안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새 동안만 일해야 돼. 일곱째 날은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농사 짓는 사람 하루 쉬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7일을 일하면 일곱 날을 다 일하면 일곱 가마리를 거두는데 요새만 일하면 여섯 가마리밖에 못 거두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 요새 동안만 일하라 그랬을 때 욕심을 줄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욕심이 많으면 쉬지를 못해요. 너무 욕심이 많으면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남을 정신없이 부려먹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려먹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부족들을 다 부려먹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너도 남들을 노예로 부리지 마, 설령 노예가 있더라도 여섯 동안만 일시키고 일곱째 날에는 너만큼 안식하게 해야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쉬게 하라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은요, 안식일이 확대된 거예요. 안식일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짐승들 쉬게 하는데요,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쉬게 해도요, 사실 땅은 쉬어도 적당히 쉬죠. 사람은요 욕심을 부리면 너무 부리고 쉬라 그러면 너무 정신없이 쉬는데 땅은요 사실 적당히 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농사 짓지 말고 쉬게 하라 그래도요, 땅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쉬면서. 그래서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재배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런 저절로 나는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6절 7절 보시면,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 권리예요. 하나는 땅이 쉬어야 될 권리가 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년 동안 농사 짓지 않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권리는요, 6년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7년째는 자기 땅이지만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안전하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한다,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 보세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너무 지나치게 파괴한 거예요. 숲을 너무 파괴한 거죠. 짐승들이 살아갈 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했어요.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려고, 더 화려한 삶을 살려고 욕심을 정신없이 부리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됐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전하지 못해요. 너무 많이 일하면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네 욕심을 통제하고 네 권리 주장을 좀 포기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다고요. 권리 주장할 때 한계가 있어야 돼요. 내 권리, 내 땅이거든요. 내 땅이고 내가 재배해서 거둔 곡식인데 다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레위기 23장 묵상할 때 레위기 23장을 보면 그 23장도 상당히 길었어요. 그게 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일곱 안식일 지나고 난 뒤에 칠칠절, 그게 이제 신약의 오순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래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절기를 다 정리해 놓은 것이 레위기 23장인데요, 레위기 23장 한복판에 레위기 23장 2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3장을 읽으면 이게 좀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전부 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복판에 너 땅의 곡식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 떨어진 약 줍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건 누구 거냐? 가난한 자와 거류민 거다. 여러분, 이게 절기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개인적인 감사는요, 개인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절기가 되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기, 그래서 너는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하시는데, 한복판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 거름이는 몫이 있어,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땅이고 내가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곡식이에요. 내 땅이고 내가 땀 흘려 지은 농사 지은 곡식이에요. 그런데 밥 모퉁이 거는 네 거 아니야. 떨어진 거는 네 거 아니야. 그거는 가난한 사람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인데 다 내 거 아니고,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인데 다 내 거 아니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몫이 있어요.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인데 다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이 다 내 거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의 몫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방법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정신없이 달려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요, 성공하는 능력,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하고, 선교사님 도우려고 하고, 어떻게 서든지 섬기려고 하고, 농촌교회 도우려고.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가지고 우리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는 하는데요, 제가 그걸 하면 할수록, 야, 이게 누구를 돕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에?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늘 배워요. 이게 어려워요. 누구를 돕는다는 것,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 섬긴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다 나누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 잘 돕는 방법이 될 건지에 대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버는 능력뿐만 아니고 돈을 잘 나누어주는 능력을 좀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 편안하게 사는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사람들도 나같이 안식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자꾸 몸부림치기보다는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좀 절제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앞가림 하면서 너만 배불리고 너만 잘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돌봐야 돼. 짐승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환경, 땅도 보살필 줄 알아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내고 나면 희년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이라는 말이 사실 이 뿔나팔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거죠. 속죄일에 죄 용서 받는 것을 기점으로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희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자유가 선언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집을 떠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본래 자리로 다 회복이 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자유를 공포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에서 자유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에 심으실 때 자유롭게 살도록. 왜냐하면 애굽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바로 왕의 압제 아래 강제 노역하는 노예 신세였거든요. 더 이상 노예로 누구에게 억압당하면서 네 것 빼앗겨가면서 그렇게 살지 마.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가족별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셨어요. 지파별로, 친족별로, 가족별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면 집성촌이에요. 동네 사람이 다 일가친척인 거예요. 한 동네 사람들이 다 일가친척. 그래서 누구 왕을 섬길 필요 없이, 누구의 지시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다 가족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사사기 묵상한 것처럼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자유를 누리지 못했느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오해하기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사사기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사사기 내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노예 생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여깁니다. 자유를 빼앗깁니다.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노예가 됩니다. 자기 욕망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자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자유를 잃어요. 안전하지 못해요.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 다 땅을 기업으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셨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는요, 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부가 배를 한 척 가지고 있다. 어부가 배를 한 척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농부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삶의 토대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기본소득.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 기업을 다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신 게 그게 기본 소득이거든요. 성경이 가르치 않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요즘은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읽어가지고 환경 운동하고 생태 운동하는 거는 빨갱이들 좌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은 이 생태적인 환경,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이 생태적인 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람을 게으르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사람이 살아갈 때 기본적인 생활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기본적인 생활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다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시고 기본적인 생활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뭐 흉년이 들 수도 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요,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빚을 지고,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정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땅은 매매 불가능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신 땅은요 매매 금지 원칙. 그런데 땅을 팔 수도 있었어요. 도저히 이게 농사 지을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땅을 파는데요,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고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4절부터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을 파는데 희년을 기준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까지 30년이 남았으면 30만 원, 20년이 남았으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소출의 다소. 이를테면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를테면 콩이 단말이 난다, 뭐 열말이 난다, 이게 소출의 다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출의 다소는 농사 지은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는지에 대해서 속이지 말고 연수를 따라서 잘 계산해서 팔고, 중요한 거는요,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어요. 자기가 팔아버린 땅을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고, 그리고 팔아버린 사람이 되찾을 능력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되찾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갚을 능력이 없고 그리고 친족도 되찾아 줄 여유가 없다. 그러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50년 희년이 되면 내가 팔아버린 땅이 희년이 되면 다 본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벌어지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고, 희년이 되면 모든 이자, 빚이 다 탕감이 돼요. 빚. 그리고 희년이 되면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다 자유를 얻어요. 희년이 되면 모든 빚진 것이 탕감이 되고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잃어버린 기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여러분 그래서 희년이라는 거는요, 모든 어그러진 것을 사로잡고, 모든 어그러진 것을 이제 다 바로잡고,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은혜를 다시 되찾는 날이 희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를테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초기화되는 거예요. 우리 왜 뭐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하다가 문제 생기면 포맷해가지고 새 출발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0년마다 새 출발.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다 바로잡고, 모든 빚 다 탕감,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인생의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 희년이었어요.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상상이 되세요? 이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하나님이요, 낭만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다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셨지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신 분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하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그 생활 토대 땅조차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50년마다 다 리셋, 50년마다 다시 포맷, 50년마다 다시 새 출발하도록 희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개인의 선의에 기댄 것이 아니고 속죄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전국에. 그래서 희년이다, 다 돌려보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빚진 것 탕감해주고 모든 노예들은 다 풀어줘야 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었겠죠. 사람을 막 부려먹고 있던 사람들은 좀 어려운 일이었겠죠. 남들에게 돈을 막 빌려줬던 사람들은 빚을 다 탕감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희녀는요, 연약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은 다 손해만 보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앞가림하고 움켜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남에게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이 안전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를 망치는 길이고 이웃을 망치는 길이고 세상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내가 다른 연약한 사람들과 아니면 이 세상의 짐승들과 아니면 이 세상의 자연 환경과 내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희녀는요, 소망이에요. 소망.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희녀만 기다리는 거죠. 빚진 사람은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돌아오고,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상관받고, 희년이 되면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희년은요, 미래의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요, 이사야의 글을 찾으려고 이사야의 글을 기록된 데를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성경은요,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찾아서 읽으려면 한쪽은 펴고 한쪽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찾아서 읽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잘 못 읽는데 다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희년이 선포, 예수님을 통해서 이 희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며,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자유를 선언하시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로 자유가 없어요. 다 매여 있어요. 고통에 매여 있는 거죠. 질병에 매여 있고, 빚에 매여 있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에 매여 있고. 여러분, 사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것이라기보다 어떤 경제적인 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삶의 토대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잃어버린 은혜, 네가 잃어버린 축복, 네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 주님이 선언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매임받고 이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룻기 지난번에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 덕분에 은혜를 회복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다 희년이에요. 이게 룻기에서 보아스가 순종하는 이 법이요, 다 이 하나님의 말씀. 룻이 떨어진 보리 이삭 주우러 다녔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다 이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룻이 이게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였는데 보아스가 룻을 거두어 줘요. 이게 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게 다 희년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 같이 비참한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 덕분에 어떻게 안식을 회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고, 그게 다윗의 조상이고 다윗은 그 승리를 구현하는 왕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설령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희년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눌린, 모든 빚진,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이 다 씻어지고 새 출발, 새 출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그 영광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런 은혜, 그런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노예처럼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세요. 새 출발할 수 있는 소망.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을 주시는 이 위로와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